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미국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트럼프 당선인을 축하하면서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된 오랜 타이완 미국 파트너십이 영내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될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 EU 관련 의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강력한 대서양 동맹 파트너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국제 문제에서 힘을 통한 평화의 접근법에 대한 공약에 감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이는 미국의 새로운 시작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따라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계속 지켜보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하면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오늘 새벽 6시 현재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상원에서 총 5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42석을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내년 초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판사 등에 대한 인준도 한결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도 같은 시간 기준 공화당이 198석,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흑인 여성 후보가 동시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하원의원은 공화당 에릭 한센 후보를 꺾고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됐고 민주당 소속 안젤라 알스브룩스 후보도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동부 뉴저지주에서 출마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인 이민 2세대로 3선 하원의원인 올해 42살의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러시아 의회 상원이 6일 북한과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조약을 의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조약 4조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약 1만 명 중 상당수가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는 등 군수 지원을 넘어선 러북 군사 협력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지난달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약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전쟁 중에는 어느 때보다 총리와 국방장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전쟁 초 수개월 동안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고 매우 유익한 작업들이 있었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나와 국방장관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면서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해 선거인단 224명을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을 거머쥔 뒤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판비치 마라라고 근처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까지 대선 결과 승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진행 상황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내일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지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함지아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함지아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는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한 후 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겼습니다. 이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던 펜실베니아의 선거인단까지 확보하며 사실상 승기를 굳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까지만 해도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밀렸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가며 모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경합주 중 미시간, 네바다, 아리조나에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3개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합주는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알래스카를 통해서도 선거인단 3명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224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새벽 2시 40분경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마련된 행사장 연단에 올라 이것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또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특별한 영광을 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또한 이번 대선 과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Frankly, this was, I believe, the greatest political movement of all time.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in this country.
이어 우리는 국경을 고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밤 이유가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애물을 극복했고 이제 가장 놀라운 정치적 성취를 이뤄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시민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선사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every citizen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for you.
이어 이것은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미국 의회 앞에서 취임식을 갖고 47대 미국 대통령직에 오릅니다. 뷰잉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을 한 건데요.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인물인지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946년 6월 미국 뉴욕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사립기숙학교인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이어 뉴욕 포드햄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명문 펜실베니아대 왓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아 뉴욕 심장부 맨해튼에서 수익성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1980년에는 파산한 호텔을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호텔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고 198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의 문을 열며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자의 순자산 가치를 7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부동산 업계를 뛰어넘어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했습니다. 1996년 세계 최고의 미녀를 뽑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를 사들여 2015년까지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USA, 미스틴 USA 등 미인 대회를 주관했습니다. 2004년엔 MBC 방송의 리얼리티 쇼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이자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 You are fired, 넌 해고야 라는 독설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정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을 받았고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당선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그의 승리를 일자리를 잃고 밀려난 백인 저소득층이 주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에 따른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란 기치 아래 4년 재임 기간 중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파리 기후협약, 이란 핵 합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동맹조차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해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과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무역 전쟁을 벌였고 한국에도 미한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협박해 재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며 김정은과의 돈독한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now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승복하지 않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엔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 승리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DC의 의사당을 습격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일주일 만에 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2019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매개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은 데 이어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하원에서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와신 상담했던 트럼프 당선자는 2022년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경쟁자들을 초반부터 압도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도 계속됐지만 그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마녀 사냥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이르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는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에 대한 총 4건의 형사 기소 사건 관련 공판 절차는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정적 탄압 차원에서 자신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암살 기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중 총격을 받았지만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총격 현장에서 단상 아래로 몸을 피했다가 상황 정리 후 이동하면서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치켜들고 지지층에게 싸우자고 외쳐 극적인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골프장에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용의자를 제압하면서 암살 위기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이면 78세의 최고령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또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첫 임기 이후 낙선했다가 재선에 성공하는 징검다리 집권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수차례 자신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미한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도 실시된 가운데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했는데요. 이은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이 일찌감치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대 49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공화당은 웨스트버지니아와 오하이오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최소 51석을 확보하면서 자정 직후 다수당 지위 탈환을 확정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찌감치 추가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무소속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의 은퇴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공화당 후보 짐 저스티스 현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후보인 글렌 델리엇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오하이오에서는 클리블랜드 사업가인 버니 모레노 공화당 후보가 3선 현역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을 제치면서 추가 의석을 보탰습니다. 또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브라스카에서 각각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릭 스콧 상원의원, 데브 피셔 상원의원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원은 이번 선거에서 총 34석을 새롭게 뽑았는데요. 이 중 민주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23석이나 되는 반면에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 데다가 또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요. 공화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얼마나 더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상원 선거에서 또 가장 주목받는 경합주 중 하나가 몬태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3선 현역인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 의원이 자산가인 팀 쉬히 공화당 후보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상원 경합 중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판이 가장 늦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또 한국계 미국인들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에 도전한 앤디 김 의원은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시오 공화당 후보를 일찌감치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I'm really proud to have this opportunity on my 50th anniversary of my family coming to America.
네, 김 의원은 오전 4시 30분 기준 89% 개표 상황에서 53.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4.6%인 바쇼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42살의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인지조도 되게 대폭 넓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주목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하원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국과 한국 동맹에 대한 그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또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도전한 자리는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이 18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자리인데요. 메넨데즈 전 상원의원이 재임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네. 상원 선거 상황 살펴봤고요. 하원 선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12석, 공석이 세 자리인데요. 아직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오전 4시 40분 현재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194석, 민주당은 176석을 확보했습니다.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 218석을 얻어야 합니다. 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이고요. 10곳 중에 한 곳에 불과합니다.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은데요.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에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이번에 하원 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한국계 현역 하원 의원들이 3명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이 모두 3선에 도전 중인데요. 네. 모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4시 30분 현재 캘리포니아 40선 에 출마한 영김 의원은 68% 개표 상황에서 득표율 56.7%로 은퇴 소방관인 조셉 케르 민주당 후보의 43.3%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스틸 의원은 캘리포니아 45 선거구에서 61% 개표 상황에서 52%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란의 48%를 앞서고 있습니다. 스트릴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10 선거구 개표 63% 상황에서 58.5%의 득표율로 41.5%인 공화당 후보인 돈 휴엣을 지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역 의원 3명 말고도 이번에 하원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한인 후보들이 3명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과는 반대로 모두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4시 30분 현재 캘리포니아 34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 중인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김은 48% 개표 상황에서 득표율 43.2%로 득표율 56.8%인 현역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의원에 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7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데이브 민 후보도 개표가 70% 상황인데요. 득표율은 49.3%로 50.7%인 공화당 후보 스콧 바우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4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전 미주 한인총연합회 회장인 유진 유 후보는 개표가 99%인 상황에서 득표율이 24.4%에 머물고 있는데요. 상대 민주당 후보인 헨크 존슨 현 조지아 주 하원 의원은 득표율 75.6%를 기록해서 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연방 상하원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언론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굳어지자 다소 의외의 결과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 기간 중 드러난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시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박빙전을 펼칠 걸로 예상했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승리로 굳어지는 걸 보면서 다소 의외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카멀라 해리스 선거운동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란 제목으로 기자들의 대담을 게재했는데요. 대담에서 루스 마커스 기자는 초기 결과에 당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정치인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언행들이 유능한 정치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반면 훌륭하고 절제된 선거운동을 펼쳤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폭스뉴스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그들이 누군지, 무엇을 옹호하는지, 그리고 왜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거부라는 주장인데요.
네.
유권자들은 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세금 인하를 강조하는 새 경제 정책을 원하고 있고 장벽을 완성해 불법 이민을 가능한 많이 없애길 원하며 범죄 문제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가정과 경제, 중동이나 유럽 등의 해외 문제에서도 적들과 맞서 싸울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네. 예. 김 기자, 또 당초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많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당초 미국 언론들이 두 후보가 박빙 대결을 펼쳐서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바로 오늘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예상보다 빨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굳어져가면서 다소 의외란 반응들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몇 주 동안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이 박빙일 것이라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모든 경합주행에서 접전 중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근데 결과가 명확해지고 승자가 발표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직후 몇 시간 동안 분위기가 점차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이 같은 결과에 다소 놀란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패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미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패인 분석 관련 대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에만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이 위험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유권자들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원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런 이유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한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하면 현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이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에 사퇴하고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선출하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 경선을 치렀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훌륭한 후보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유권자들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알려질 1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죠. 기자들은 역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작에 물러서지 못한 게 큰 실수였다고 기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험난한 여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비 경선의 모든 가능성을 끝냈다는 거죠. 나이의 한계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가 사퇴한 건 이타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이전에 보였던 이기심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자격을 치명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이번 대선 자체가 미국의 패배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미국은 분열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USA Today는 이날 트럼프의 압도적 득표는 미국이 이미 패배했음을 보여준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층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투표를 했다면서 논리적 사회라면 그가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테지만 미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설사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패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쉽게 반칙을 범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네, 선거 기간 중에 경험했던 극심한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스뉴스는 사설에서 극심한 분열을 겪었었다면서 미국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측의 강력함을 고려할 때 공화민주 양당 모두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 심각하고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도자들이 국내외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패자는 바로 미국 국민 전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은 정치적 양극화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로부터 미국 언론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재원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고된 가운데 투표장 안팎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이모저모 노시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인 5일 어제였죠.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수도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투표 시작과 종료 시각이 제각각이었죠. 그게 흥미롭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총 6개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빠른 동부와 가장 느린 하와이 사이에는 5시간의 시차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와이는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했지만 이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또 주와 도시마다 투표소 운영 시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투표는 25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독특한 전통을 가진 딕스빌 노치라는 마을도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한 곳이 바로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였습니다. 이곳은 선거 당일 자정에 투표소 문을 여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투표 시작 시각이 오전 6시에서 7시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먼저 투표를 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 마을 주민, 즉 유권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개표 결과도 다른 지역에서 선거가 한창인 5일 오전에 공개가 되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씩을 얻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표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이 전반적으로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경합주인 조지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주의 일부 투표소에 가짜 폭탄 위협의 이메일이 전송이 돼서 일부가 일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의 두 투표소에서는 관계자들이 대피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요. 그로 인해서 투표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이메일이 러시아 도메인에서 발신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 선거의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주 방위군이 배치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총 18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이는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정 후보의 당선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반발 시위가 있었죠.
네.
주 방위군 배치 외에도 워싱턴 DC와 주요 도시의 일부 상점들은 폭력 시위나 약탈에 대비해서 창문을 합판으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또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우편 사전투표가 크게 증가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약 8,476만 명, 즉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예상 유권자 약 1억 6천만 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대선 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요. 2016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우편 투표는 밀봉된 봉투를 하나하나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편 금융시장도 대선 결과를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즉 주식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가 선거일인 5일 3.54%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는데요.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 주로 분류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도 급등해서요.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한 이날 7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의 친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죠.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 이번 대선의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노시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즉 간접선거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인단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은 각 주별로 할당된 특정 수의 선거인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반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간접선거입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일반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 대표를 선거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의원 2명과 해당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할당된 연방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입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 주로 54명이고요. 제일 작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등으로 각각 3명씩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은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갈 당원을 선발합니다. 유권자들은 각 주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보자가 선택한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셈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각 주의 선거인단이 연방 수도 워싱턴 DC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미국 대부분의 주가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제도란 한 후보가 주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에서 한 후보가 51%를 얻고 다른 후보가 49%를 얻었다면 그 후보가 텍사스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당일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예외적으로 비례 배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주 전체 득표와 각 선거구 득표를 조합해서 선거인단 표를 나누어 줍니다.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두 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한 표씩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 방식은 전체 주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후보도 일부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선거인단 수, 매직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몇 명을 확보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매직 넘버를 획득하지 못하고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다시 선출을 하고요. 상원은 부통령을 뽑습니다.
네, 과거 대선에서도 이런 승자 독식제가 당락을 좌우했었죠.
네,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후보자는 반드시 전국 득표율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선거인단 표를 통해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인구가 많은 주에서 소폭으로 패배하고 경합주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에서는 밀렸는데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2000년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도 전체 득표는 상대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보다 많았는데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서 결국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네.
결국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을 싹쓸이해서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당선되는 것입니다.
네, 후보들이 경합주에 공을 들이는 것도 바로 이 미국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무작정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를 위해서 주별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자 독식의 영향으로 경합주들이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후보자들은 경합주에 집중해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네.
이 다수 득표자의 의사보다는 특정 주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반씩 갈리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 7개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총 93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펜실베니아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인 19명이 걸려 있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다음으로 많은 16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걸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월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 선거인단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미국인이 6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주별 대표성을 보장해서 소수 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각 주가 고르게 참여해서 각 주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죠.
네.
또 이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각 주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힘에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선거인단 제도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선거인단 제도는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주에 공을 들이도록 하고 한 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에서 8,4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현장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통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 사이에 사전투표율 격차가 줄어든 점이 눈에 띕니다. 안준호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5일 오후 12시 45분 기준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사람은 8,476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 2억 4,574만 명이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 투표율이 2020년 수준을 기록할 경우 약 1억 6,22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투표소 현장투표는 4,643만여 명, 우편투표는 3,832만여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3,740만 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한 만큼 실제 사전투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P통신도 이날 오후 1시 48분 현재 8,334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전투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던 2020년 대선 때 1억 145만여 명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당시 4,724만여 명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정당 등록 자료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 26개 주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는 37.6%로 공화당 지지자 35.8%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불과 76만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4년 전인 2020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는 44.8%, 공화당 지지자는 30.5%로 14.3%포인트 차이가 났었습니다. 700만 명이나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에 참가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차이가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편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유권자가 많이 참가해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자들의 사전투표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양당의 사전투표율 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정보가 등록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건 등 9개 주의 사전투표를 분석한 결과 41에서 65세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5세 이상이 34.4%를 차지했고 26에서 40세가 17.6%, 18에서 25세가 8.7% 순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조지아, 미시건 등 성별 정보가 등록된 6개 주의 사전투표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969만여 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남성보다 약 10%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인종정보가 등록된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백인이 6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흑인 22.2%, 히스패닉 2.7%, 아시안이 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까지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남은 주요 일정 안수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5일 전국적으로 실시됐지만 이것으로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각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5일 실시된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선거인단을 뽑은 셈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선거구별로 그 결과를 발표한 다음 주 전체의 선거 결과가 공표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단이 구성됩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각 주별 연방 상하원 의석수에다 수도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주의 주지사나 행정 책임자는 12월 11일까지 유권자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가 획득한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 후보가 주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7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각 주의 주지사들의 입회하에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 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혹 지지하기로 약속한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반란표가 나오기는 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모두 538석의 선거인단 가운데 매직 넘버라고 불리는 270석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는 결과가 나오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부통령은 상원이 결정합니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오늘 12월 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해야 합니다. 이로써 선거인단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어 내년 1월 3일 새 회기를 시작하는 연방의회는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선거인단 표를 개표하고 당선인을 공표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차기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선출되는 겁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합니다. 취임식은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거행되며 새로운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미국 헌법 제2조 1항이 규정된 대로 미국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이후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취임 연설을 한 후 당의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한편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임명합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으며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조달청은 당선자 측에 사무실과 집기, 인수 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입니다. 국방과 외교, 재정 등 각 주요 부처 장관을 내정해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장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등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12도, 안주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12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립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2도, 수풍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1도, 강계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0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도 최고 14도, 용연 최저 0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4도, 사리원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2도, 신계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3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1도 최고 14도, 장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7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7도, 원산 최저 2도 최고 15도, 평강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2도.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거나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0도, 선봉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상 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m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6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기자들에게 미국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트럼프 당선인을 축하하면서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된 오랜 타이완 미국 파트너십이 역내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될 걸로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미 EU 관련 의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강력한 대서양 동맹 파트너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국제 문제에서 힘을 통한 평화 접근법에 대한 공약에 감사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했으며 이는 미국의 새로운 시작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 위대한 동맹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따라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계속 지켜보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 예정입니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도 과반 확보를 하면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오늘 새벽 현재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승리하면서 상원에서 총 52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42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함에 따라 내년 초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하는 장차관, 판사들에 대한 인준도 한결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도 같은 시간 기준 공화당이 198석,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흑인 여성 후보가 동시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동부 뉴저지주에서 출마했던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인 이민 2세대로 삼선 하원 의원 출신인 올해 42살의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첫 교전이 있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북한 병력들과의 첫 전투는 국제적 불안정성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하면서 실질적인 분쟁 고조를 통한 러시아의 확전 수순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소규모 교전이 있었다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도 이날 익명의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를 인용해 양국 군 간의 교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시작됐는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군의 병력 상당수가 쿠르스크 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외국 정보기관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모 씨가 재직 당시 취득했던 국가 기밀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외국 요원들에게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 씨는 금전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한때 중국 국가기관의 핵심 비밀요원이었던 장모 씨가 다량의 1급과 3급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해 중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장모 씨의 이름이나 관련 부서 및 직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 등 국가보안법 관련 개정안 등을 통해 자국 안보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